지난주에는 저희가 로마서 강의 이제 33과를 이제 하면서 특별히 여기 13장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의 권력자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는 한 국가의 권력에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 빚지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했다 말씀하면서, 9절에는 율법의 이제 대표가 되는 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10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네 가지 명령은 하나님을 향한 거고 뒤에 여섯 가지 명령은 사람을 향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의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이제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가서 보니까 동일한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십계명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한 그런 명령들, 이거를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 십계명의 말씀, 아니면 구약의 전체 그 말씀을 두 가지 명령으로 예수님이 딱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2장 37절에서 3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큰 명령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앞에 나와 있는 그 네 개를 하나로 요약하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명령은 그거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하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지금 그걸로 다 이제 요약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갖게 될 때 이웃을 향해서 그러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완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십계명이 만들어진 이후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쯤부터 이게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쪼개놨어요. 그 열 가지를 몇 개로 쪼갰냐면 613개로 쪼개놨어요. 이렇게 하는 건 맞고 이렇게 하는 건 틀리다. 그래서 613개 율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613개 그 율법의 말씀이 조금 더 축소를 하면 십계명의 10가지 명령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10개를 또 축소를 하면 2개의 명령으로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 2개의 명령도 아예 그냥 한 단어로 딱 얘기해라. 그렇게 하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합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그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 다음에 22절 그 말씀을 이제 가서 보시면 성령 안에서 거하고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은 한번 가서 잠깐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보시면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게 사랑, 여기 봤으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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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사랑이 가서 보시면 진하게 돼 있죠. 진한 글자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진한 글자로 돼 있는 것은 그리스 말의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 그 중에 예수님이 희생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 아가페 사랑은 단순하게 love가 아니라 영어로 charity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charity.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진하게 되어 있는 거는 love가 아니고 영어로 charity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 침례교회 그러니까 love baptist church인가 보다 이렇게 love baptist church 하니 우리 교회 이름 영문으로 charity baptist church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cbck.org 하잖아요. charity baptist church of korea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cbck.org 그게 그런 뜻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랑의 그 특성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사랑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사랑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6절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 형제님이 기도할 때 말씀해 줬지만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뭐 남녀간의 이런 사랑 이런 종류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4절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이 7절까지 자기 이름을 넣고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러면 정말 내가 사랑해서 얼마나 먼 존재인가 이런 거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가서 지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과 내가 거리가 먼 그런 존재인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이 얘기해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이제 14절 이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말씀 이제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거기서 이제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이제 1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기상나팔, 기상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잠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깨라고 하는 게 신약성경에 네 군데가 나옵니다. 여길 포함해서 나머지 세 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거르라 이 말씀과 함께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할 그와 같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교리적인 어떤 그런 죽음에서 이제 깨어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 구원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삼아주는 그와 같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완전히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자꾸 멀리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삶 아시죠?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사회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과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내가 좀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에베소서 5장 바로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을 입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빛의 자녀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일어나서 깨서 빛을 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니까 또 한번 일어나 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5장 32절 그 다음에 34절 가서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깨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지금 여기는 앞뒤 문맥이 지금 부활에 대한 건데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리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악한 교리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교리가 또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꾸 옳지 않은 사람들하고 사귀면 그러면 악한 교리를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옆에 있는 사람, 개역성경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거기에서 계속 가서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구원 잃어버린다는데 그 무리에 가서 있으면 얼마 지나면 나도 구원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그와 같은 사귐이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어떤 방문자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참 좋으신데 설교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만 돼갖고 참 불안하게 느끼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설교를 듣고 나가면 그냥 곧바로 나가서 마음껏 죄짓고 또 교회 오면은 사랑한다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것도 그 다음에 나가서 또 죄짓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균형 있게 이제 보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의 초대 시대에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어떤 이단이 생겨났냐?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 완전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극도의 그 방탕한 생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사귐을 갖다 보니까 선한 습성이 부패가 돼서 양심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분별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균형 있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균형 있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 두 개가 항상 이 기찻길 이게 두 개가 평행선을 교두시 쭉 나가듯이 이 두 개가 항상 병행이 되면서 가르쳐줘야지 너무 한쪽만 매일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닥달을 하면 그것도 어렵잖아요. 매일 회개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루 온종일 회개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쥐어 짜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되면 그거 고역이잖아요. 그 종교 행위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남용을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성경 말씀을 이제 봐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에는 이 휴거받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내용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나 언제 갑니다 하고 예고하고 와요? 아니죠. 예고 없이 오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임하시는 그 일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넋놓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4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날과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저 이스라엘이 저 땅에, 저 벌써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오고 온 세상의 경제가 하나가 되고 지금 정치가 하나가 되고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그렇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종교 통합이 돼갖고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까이 왔구나.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낸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사람이 마음껏 대량 생산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 시험관에 집어넣고, 그래서 일 잘하는 애들 하나 만들고 예쁜 애들도 만들고 뭐 하는 애들 만들고 해서 부대로 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용납 안 한다고 믿거든요. 그런 세상이 될 때쯤 되면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라 그러니까 흰옷 입고 12시에 이렇게 밤에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성실하게 매일같이 예수님 바라보기나 믿음의 생활하라는 얘기지 특별히 다른 얘기 없으면 깨어 있으라니까 밤 12시에 깨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거 진짜 잠자지 말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깨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술 취하고 잠자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와 함께 지금 로마서 13장 11에서 14절이 지금 또 깨라고 하나님께서 기상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야, 이거 구원도 뭐 진보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럴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과거적 측면이 있고 현재적 측면이 있고 미래적 측면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 구원은 어떤 측면의 구원을 얘기해요? 미래적 측면의 구원, 그렇죠? 우리 몸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 성경의 표현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구속하는 것.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순간에 이 영과 육과 혼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게 사실인데, 이 몸은 지금 땅에 잡혀 있잖아요. 맞습니까? 땅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죽게 되면 땅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썩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 하실 때에 비로소 이 몸까지도 예수님이 싹 물러서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거를 몸의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몸의 구속. 그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때보단 지금이 그날이 더 가까운 거 맞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지 30년 되었으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그만큼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 몸을 구속하시는, 구속이 또 이렇게 뭐 이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구속 아닙니다. 구한다는 거하고 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구속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몸에 사는 날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삶이거든요. 이 삶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드리고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해서 자기 한계 벗어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힘들거든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그러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만큼의 어떤 분량을 주시고 베드로만큼의 분량을 주시고 또 목사는 목사만큼의 그런 분량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각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주세요. 그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무 큰 목표, 야망을 이렇게 갖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 가정생활 똑바로 한다. 아이들 제대로 키워야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밤이 거의 다 지났다는 거예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다. 지금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재림이 눈앞에 왔다. 그 얘기예요. 밤이 지금 12시부터 시작이 돼갖고 낮이 지금 같으면 한 5시 반쯤 되면 환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식으로 표현하면 5시 15분쯤 됐다 그 얘기입니다. 아침 5시 15분쯤 됐다. 밤이 거의 다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다. 성경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고 디도서 2장 13절이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시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 재림이 7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재림의 첫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된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 죽지 않고 죽어 안에서 올라가면 그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는 거 두렵지 않은 사람 있어요? 저도 언젠가 죽을 거 생각하면 두려워요. 가서 남에게 민폐 끼치고 그러고 이제 죽을 텐데 이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죽지 않고 몸이 호련히 변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복된 소망. 그 다음에 7년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지상에 강림하시는 지상 강림이 있거든요. 그게 뭐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된 소망 공중 강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 들리는 사람 들러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된 소망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걸 기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특징이 아예 거기 그대로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를 가르쳐갖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여기 맑은 정신은 술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롱해롱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때가 어떻게 언쯤 왔구나 이 기억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감수해야 되겠구나 이 예배드리고 이거 하는 거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재물을 드려서 어떻게 하든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깨어 있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 예, 빛의 갑옷. 갑옷을 입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쟁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생기는 그런 그 정욕과 이런 것들과 매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하기 위해서 매일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빛의 갑옷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투구. 그렇죠? 이런 방패와 그 다음에 복음을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이 공격용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수비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어야 된다. 낮에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하고 낮에는 흥청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흥청되는 거 파티 열고 그러면 다 밤에 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디 뭐 댄스장 가고 그런 거 다 밤에 가지 낮에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과거도 그렇고 옛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흥청거리고 술 취하는 거 낮부터 취한 사람은 극히 드물죠. 맞습니까? 술 먹는 거 다 밤에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실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거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문제가 아주 대단히 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이 아이들 이거 관리 잘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같이 가서 잠자고 이게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예. 이걸 엄마,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해요. 미국 사람들도. 19살만 되면 그냥 나가서 너 마음대로. 그냥 나가서 뭐 이 남자 저 남자 뭐 이렇게 하고 살고 오바마도 그러잖아. 다 나가서 옛날에 다 딴 여자하고 살고 그랬다고. 대통령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예. 그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근데 침실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그러면 안 되고 요새 부부들끼리 스와핑 한다 그러고 예? 지금 이런 세상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예. 이렇게 지저분한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 더더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방탕하지 말아라. 우리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고 얘기하죠. 예. 그 허랑방탕이 이상하게 보면 꼭 술 담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예. 술 담배 자체가 무슨 구원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상하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 보면 술, 담배 거기에 쩔어서 살거든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관이 이게 돼 있고 미국 같으면 여기는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마약에 빠지게 되고 그게 아주 공식입니다. 공식. 방탕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방탕하다고 하는 거는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아홉 가지 그 열매를 쭉 이야기하는 거 가운데 맨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절제. 성령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방탕한 그런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급적이면 다투는 일, 시기하는 일,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니까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뭐냐? 한마디로 14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러니까 12절의 빛의 갑옷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입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지 않습니까? 예, 구원 받아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성은 안 변해요. 저와 여러분 아담에게서 그 물려받은 그 죄성이 있거든요. 그 죄성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성경은 많은 경우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절대 개혁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절대 미화가 안 돼요. 아름답게 만들려고 꾸미려고 해도 그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 죄성과 그 육신은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걸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예, 그러면 성화의 삶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못 박,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니. 예,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예, 그 다음 장 6장 예, 14절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 육신도 못을 박고 모두 못을 박아 세상과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렇게 안 하고는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데 뭐 저와 여러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검은색 이런 양복을 입으면 여러분 보이시죠? 옷이.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뭐가 보이겠어요?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가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제가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보면 제게서 그리스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릴라처럼 옷을 입으면 그럼 고릴라처럼 행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자, 성경을 가서 보면 옷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옷을 입어라 하고 명령이 지금 나옵니다. 명령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상하네.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왜 또 여기서는 옷을 입으라 그러네. 두 개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이런 것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가서 보겠어요. 그대로 넘어가셔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근데 에베소서 그 앞에 가서 4장에 가서 보니까 4장 22절에 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22절 이전 행실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에는 새로운 그런 사람을 입으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는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위치적으로는. 알겠죠? 예, 그런데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현 상태에서는 어때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죄가 나오죠? 맞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예,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는 확실하게 정해진 팩트, 사실이에요. 근데 이 상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 있어요. 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와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이런 데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전체를 보셔야 돼요. 한 구절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14장 말씀 이제 마치고 로마서 1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장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늘 생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같은 거 이제 하면 좋겠는데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도들 가운데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냐.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내보내시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부터 불평이에요. 그렇죠? 나오는 날부터 말라기 4장까지 불평불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불평불만이야. 계속 불평불만. 그럼 무슨 얘기냐? 구원 받았어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두 지파 중에 누구를 택했어요? 레위 지파를 택했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에요. 모세와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안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고라가 일어난 거예요. 나도 레위 사람인데 아, 왜 니들만 제사장 해먹냐.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건 아론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정했는데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레위 사람인데 왜 나라고 제사장 못하냐 이러고 들고 일어난 그런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또 민수기 12장 가서 보니까 모세 누나하고 모세의 형이 일어나서 너만 대언자냐. 그렇죠? 모세한테 그러는 거 너만 대언자냐. 너만 하나님에게 말씀 받았냐. 아, 우리하고도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형과 누나가 와서 모세를 짓누르는 그런 대목이 이제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가서 보시면 요셉과 그 형제들의 그 불일치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럼 구약시대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와 같은 그 불일치의 사건들이. 신학교에도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개바파입니다. 나는 예수님파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법정 싸움까지 가서 형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그와 같은 일들까지 생긴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도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니들 서로 시기하고 헐뜯지 마라. 둘 다 소멸된다.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 일치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를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지금 죄수가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죄수가 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육신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 때문에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얘기하는 거 잘 좀 들어라.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삼아주며 화평에 매는 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하나라는 거예요. 4절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이 있고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교회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돼요. 많은 경우에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있던 그 두 자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그 여인 이름을 거명하면서 니들 좀 그만 싸워라.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예. 아유, 그러면 뭐 성도들만 싸우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갔더니 바울과 바나바도 극심한 다툼을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너무 다툼이 심해서 선교여행을 둘이 같이 가려고 하다가 선교여행을 둘이 못 갔어요. 따로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면 굉장히 온유한 것 같은데 아마 사도 바울하고 일하려면 쉽지 않았을 거다. 깐깐했을 거라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도 어느 면에서 좀 동의가 되거든요. 예. 융통성이나 이런 게 거의 아마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신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목사가 된다든지 집사가 된다든지 이거 자매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거 아주 명백한 거죠. 맞습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불일치가 생기면 그건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명백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먹는 거, 날 지키는 거, 이런 거, 옷 입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이거는 흙과 백처럼 딱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아, 목사님, 개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예?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와갖고 선지 그거 국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런 거 묻거든요. 그렇잖아요. 고사 지낸 떡을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 이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거냐. 그 내용이 아주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마라. 여기 믿음이 약한 자. 일단 믿음이 약한 자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예, 신자입니다. 신자.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건 교리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가 약해. 아니면 교리를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겨우 구원만 받았다든가, 구원 받았는데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겨우 구원 받았는데 그냥 그 일반 교회의 모든 행습과 이렇게 쩔어서 몇십 년을 지내다가 이런 교회에 오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져서 육신의 명백한 행위들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무언가 교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가서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럼 확실히 이게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교리가 약하고 하나님 아는 게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목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목사가 악용하면 너 이 사람하고 시집 가라, 저 사람에게 장가 가라, 이삿날을 이날 해야 된다, 어느 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목사가 그걸 악용하기 시작하면. 근데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런 믿음이 약한 자를 내버리라 그래요? 받아들이라 그래요? 가서 읽어보세요. 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의심에 찬 논쟁은 그것까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도로 내 지체로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심에 찬 그 논쟁까지 일일이 다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걸 자꾸 주장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인 그 입장에서 자꾸 그걸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고, 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지금 벌써 이게 음식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누구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식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게 됐는데 돼지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지금 돼지고기를 먹지만, 아,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레위기에 쓰여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또 지금 안식교인들 채식해야 된다. 지금 뉴에이지 뭐 하는 사람들, 힌두교 뭐 이거 하는 사람들 다 채식해야 된다고 채식만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채식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채식만 하면 마귀가, 채식만 하면 사람이 약해져요. 그래서 중들이 다 채식만 하거든요. 예, 채식해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빨리 그들이 얘기하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고기 많이 먹으면 이 힘이 이게 생기면 마귀가 쑥 못 들어가요, 금방. 그래서 채식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채식만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9장 가서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짐승을 먹어도 된대요. 몸만 빼고 피만 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기후가 변하고 세상의 모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원으로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기 먹는 거, 예,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은 고기 마음대로 먹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갖고 저거 먹었다가 혹시 뭐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안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도한 규제는 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제사 음식인데 이거 시루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먹으면 좋지요. 저도 시루떡을 좋아하는데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왜 그래요, 여러분? 예, 조상이 와서 그거 먹어요? 그거 차려놓으면? 예,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한테 갖다 지금 바치는 건데, 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고사떡을 먹든, 뭐 제사떡을 먹든, 예? 그렇죠? 또 이렇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회사 뭐 창업하고 그럴 때 돼지 갖다 놓고. 그게 고사인가요? 예, 고사. 예, 그거 하고, 그 돼지가 뭐 무슨 일 해요? 예, 그것도 잘생긴 것만 갖다 놓던데, 예, 보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 중요한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문제가 돼요. 아유, 저 돼지한테 바친 거 저걸 어떻게 먹나.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에, 예,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시루떡이 파투르 해놓은 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먹는 방향으로 양심을 이제 강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예, 이해하시겠죠? 예, 지금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예,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여기도 먹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 고린도 교회, 이게 이방신들에게 갔다가 제사를 드리고는 그 고기를 지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제사 드린 고기를. 자, 그럼 이걸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먹든 안 먹든 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거 먹는 거 보면은 실족해서 뒤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맞는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이 서 있는 한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런 심정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보는 데서 먹어도 되는데 그 사람 보는 데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을 하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가서 보니까 또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는 업신여기고 약한 자는 판단한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이 둘을 다 받아줬다는 겁니다. 다 둘을 받아줬다. 예, 이 둘을 강한 자는 업신여기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못해? 고사떡이면 어때? 그리고 마음대로 먹으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은 속으로 비난한다는 거예요. 저거 귀신한테 바친 건데 이러면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 다 다 너희를 하나님이 내가 받아줬으니까 그런 일 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예,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음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음식 문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은 집주인의 종이에요. 판단하는 자는 종이 아닙니다. 이 판단하는 사람도 종이에요. 다른 종, 동료 종이에요. 종이 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해요? 집주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종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모든 종은 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에서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다른 때 우리가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종이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4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5절은 이제는 음식에서 날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날 지키는 것도 또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거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안식일 지키고 뭐 지키는 날이 많거든요. 이걸 꼭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 지켜야 되느냐? 예배로 모이는 거 꼭 주일에만 모여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그렇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해서 여기 지금 6절, 7절, 8절 여기에 주가 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믿음에 따라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가 행동하면 된다.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예배로 모이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일요일 날 다 쉬니까 모이는 거예요. 토요일 날 다 쉬면 우리가 토요일 날 모입시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모여요. 그 밤에 모이면 안 될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밤에 모여도. 다만 오전에 모이는 것이 서로 편하고 그 끝난 다음에 가족들과 시간도 내고 쉴 수 있으니까 오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갖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편한 날로 정해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절, 7절 계속 나오는 것처럼 주 얘기가 나오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따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까 그 음식 문제 하나만 맞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처음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거, 먹지 않아야 될 거 이런 거 다 구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가 됐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교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거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목매달아서 죽인 거, 이런 거 먹지, 피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죠?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것만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선지 내장국을 제가 좋아하는데 요거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피 얘기가 피 아닙니까? 보신탕은 또 이게 목매달아 죽인 거고 그렇잖아요. 요거는 이제 계시가 조금 더 넘어가면 어디로 가서 보시냐면 디모데전서 4장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말씀이 나와 있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거기 가서 보니까 계시가 점점 진행이 되는 가운데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 선지 내장국을 먹든 뭐 개고기를 먹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먹는 거 이런 걸로는 저와 여러분이 뭘 판단하지 않아도 될 그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 그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